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또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그렇듯이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의 긍휼 가운데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며 또 그 이로 인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 큰 힘을 얻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각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주셔서 성경의 복음 속에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인담을 더해주옵시고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음을 발견케 인담을 더해주옵시며 온전히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더 그 믿음 가운데 달려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각기 형편과 사정에 다를지라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고 담겨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나가는 순서인데요. 어제까지는 우리 호세아, 아모스 이렇게 봤고요. 호세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또 한 명이 있다라면 유명한 분인데 엘리야.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주로 북쪽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랄지 호세아랄지 엘리야를 이렇게 인상을 보게 되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렬하고 강력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랬어요. 19명의 왕들이 전부 악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담아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회개의 어떤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보게 될 요엘은 남쪽 선지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요절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요엘 2장 11절. 뭐 이사야 뭐 66장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막 보다가 요엘 3장짜리 보려니까 너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왜 대선지서냐면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거든요. 왜 대선지서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양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지금 요엘서처럼 작은 내용들은 뭐 이렇게 소선지서 이렇게 내용을 구별한 이유가 더 이해가 갑니다. 2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우리 요엘서를 제목을 정한다면 여호와의 날 이렇게 좀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또 우리 28절 말씀 좀 더 내려가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좀 넘어가면 1장 15절 말씀 볼까요? 1장 15절.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고요. 쭉 넘어가서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요엘서 이 제목 가지고 요엘서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은 남유다 선지자면서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기억나시나요? 그 한 8대 정도 되는데요. 남쪽 왕들이 20명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아마시아, 우시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8대 정도 비교적 20명의 왕 중에서 초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다. 누가? 요엘이. 그렇게 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북쪽에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아 북쪽에 엘리야라는 강력한 엘리야가 왜 강력하냐면요. 말라기 마지막 장을 봐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또 부름받았고 그리고 실제 세례요한을 엘리야의 빗대서 말도 했고 어려운 그 북쪽 그 영적인 상황을 되살리려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역할했던 그 엘리사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요엘은 활동을 했다. 엘리사 정정합니다. 그 내용을 좀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고 사실 요엘서는 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다 읽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메뚜기 때 사건이 있어요. 메뚜기. 메뚜기 때들이 그 남쪽에 와서 남쪽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요즘도 뭐 그 인도인가 중국인가 이렇게 중국인가에 그 메뚜기 때가 많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영상을 보게 되면 참 놀라워요. 그 많은 메뚜기 때가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이때는 사실은 모래바람을 타고서 그 메뚜기 때들이 이곳저곳 이렇게 다닌다는 역사가 많이 있는데 그 메뚜기 때가 남유다의 모든 산림들을 다 그냥 먹어치운 거예요. 얼마큼 먹어치웠냐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 힘들 정도로 먹거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농작물이 사라지니까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의 산업에 뭐 양도 죽고 소도 죽고 그러니까 힘들게 제사를 드릴 것도 없는 상황에 다다른 것이 남유다의 어떤 실제적인 환경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메뚜기 때가 온 이유가 뭐냐? 메뚜기 때가 그냥 자연현상이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요엘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뭄. 그들이 또 가뭄이 와요. 가뭄. 그렇죠? 가뭄이 크게 와가지고 더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올 수 있고 근데 이 내용들이 지금 과거의 어떤 사건 이야기예요. 지금 선지서는 보통 하나님이 선자들에게 맡겨주신 보여주신 것들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데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쭉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장차 앞으로 올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장차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주의 날, 그렇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해서 어떤 임박한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뭐 재림 거기도 포함이 돼 있지만 단순하게 축복된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주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왜 그들에게 앞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아수르의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칠 심판의 날을 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날이 오게 되면 자기들이 큰 평안과 해방만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의 대략적인 대표적인 그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면 살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방인들처럼 망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건 심판을 위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말 주의 날이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진짜 구원할 그날,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 또 주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잖아요. 어떤 심판이냐면 주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악인에 대해서는 저주의 심판이 있고 지옥 가는 심판이 있겠지만 주 앞에 섰던 백성들한테는 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 구성으로 요엘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왕과의 갈등 뭐 이런 것도 특별하게 없고 요엘 선지자의 어떤 그 개인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이 사실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의 고난에 좌절하지 말고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것을 말을 한 내용이 요엘서의 어떤 전반적인 1장에서 3장까지의 그런 내용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말씀을 조금 말씀이 좀 내용이 많지 않아서 내용을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요엘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두엘의 그 김씨 뭐 밤나무 그 집에 그 뭐 아들 이런 식으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늙은 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과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조상들의 날에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묻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이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야 되는 얘기죠.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 이 내용들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전달하라고. 예를 들면 저희도 명절날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예배를 드릴 때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고 또 뭐 그 위에 있는 조상들은 어떤 분이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북한에서 살았고 뭐 전주 최가이고 뭐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자녀들한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전달하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팥중이가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이가 뭔가. 이게 메뚜기의 성충되는 과정까지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방앗개비 여치 이런 것처럼 다른 종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뚜기 떼들 때문에 곤충들 떼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려웠다는 것을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라. 이 사건과 이 일에 대해서 전달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무슨 뭐 어른들은 뭐 6.25를 할지 5.16를 할지 4.19를 할지 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뭐 죽는 일을 할지 유경수에서 피살을 할지 이런 것들 기억에 이렇게 있잖아요.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큰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가 사건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전달할 것을 교훈 삼을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니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자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자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렇죠? 농작물 때문에 편안하던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뉴스에 나와요. 올해는 가뭄이어서 대 흉작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뉴스에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보도를 많이 했어요. 아 올해 뭐 쌀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이건 이방 민족이 침략한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글쎄 암사자가 어금니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굵은 배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처녀가 신부가 되어서 막 결혼할 그런 혼인할 그런 약혼한 남자인데 오늘날 죽어서 장례를 했으니 나라 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지금 남유다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왜 전쟁이 나서 침략을 해서 나라가 지금 황폐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때 얘기를 하고 황폐해진 그 이유를 또 말하는 거죠. 소제와 전제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제사가 끊어진 거죠. 여호와께 수송되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왜 슬퍼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때도 있었지만 지금 큰 어떤 침략과 황폐하고 가뭄, 기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듬으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교회 뒤에 빛이 잘 안 드는 밭이 약간 있잖아요. 거기 호박을 심어놓고 1년에 몇 개 열립니까 그거? 몇 개 열리지도 않는데 그게 안 열리면요 속상해요. 야 이게 호박이 왜 안 열리냐? 이게 고추가 왜 말라 죽었지? 뭐 잘 돌보지도 못합니다만은 왜 그랬지? 돌보는 거 봐라, 뭐 물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가서 이렇게 벌레 먹었네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 일주일 가고 다 죽고 그런 건데 그거 봐도 속상해요. 근데 남유다에 그래도 남유다가 풍요로웠거든요. 강도 있었고 큰 호수도 있어가지고 한쪽엔 바다고, 그러니까 이뭐 물고기 잡을 수 있었고 내륙에 또큰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 바다가 있었고 다양한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더 큽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되게 풍요로운 나라였는데 가뭄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나라가 황폐해진 거야. 그렇죠? 황폐해진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좀 곰곰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무슨 뭐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된 그런 거구나.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 교회 나가면 옮겠네. 나가지 말아야지. 인터넷 예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요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이 너에게 있는 거 보지 않았냐. 너희가 회개, 그 얘기예요. 회개.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 그 주의 날, 그날이 임할 것인데 그땐 더 큰 황폐함과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내용을 좀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벼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에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수종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드릴 동물이 없고 더 이상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황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사장 입장에서 하루에 두 번씩 드리던 제사,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렸던 이 제사를 이거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 드렸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니 나라가 얼마나 황폐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해라. 주 앞에 나가서 그냥 자연현상이다. 어떻게 되겠지? 아, 괜찮아. 난 내 곳간에 먹을 쌀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렇죠? 지금 우리 상황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심판으로 멸망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괴롭히던 이방 국가가 망해서 해방되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와서 승리와 평화 가운데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남유다가 망할, 그렇죠? 지금 이 요리를 활동했던 때가 853년이에요. 853년이고 586년도에 망했으니까 한 250년 정도, 300년 정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몇백 년 뒤에 망할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300년 뒤에 한국 망할 겁니다.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잘. 왜냐면 내가 300년까지 못 살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극심한 거예요. 망하는 건 그때 망하지만 그냥 어느 앞에 퉁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것과 뭐 기우뚱에 서 있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우뚱에 서 있고 각도를 더 크게 둬서 계속 누워보세요.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 날이 586년도 그날에 망하지만 사실은 나라가 계속 망하는 가운데 왕들이 있고 망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고 망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해라라고 왜 회개되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동물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 여기까지 지금 계속 있던 그 어려움과 심판과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우리가 부모들에게 어떤 것이 인생의 교훈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네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하고, 아니면 야, 근면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야, 아버지 살 때는 말이다. 뭐, 모두 뭐, 굶었다. 왜요? 뭐, 그 있잖아요. 뭐, 라면 사드시죠.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얘기들을 쭉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주 앞에 나올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에 읽으면서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시간이 헷갈려요. 이게 현실 여기 얘기인지 저기 얘기인지 미래 얘기인지 이게 헷갈려요. 성경 읽으면서 어떨 때는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얘기처럼 읽는 경우도 있고 지금 미래 얘기 말하는 건데 현실이 그런가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가 사실은 읽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내용을 아는 데는 좀 그 시간을 좀 투자하고 내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여호와의 날 이런 이 말씀이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냐 요엘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장밖에 없는데 3장밖에 없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전체 한 12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4번 정도가 요엘서에 나와요. 이보다 많은 장이 없어. 많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요엘서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양이 적으니까, 양이 워낙 적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보통은 시편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른 것들은. 왜? 시편이 150장이니까 워낙 얼마 단어가 많이 써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양 많은 곳에 뭐 이사야랄지 66장, 뭐 예레미야랄지 50장이 넘고요. 그다음에 뭐 에스겔 다니엘도 거의 50장에 가까운 책들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여기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에서 3장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는 게 되게 강력하게 생각도 되어지고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야. 심판. 그리고 해방의 날이야. 주의 백성한테는 해방의 날이고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악인들한테는 심판의 날인 거야. 재림하실 때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불의의 심판과 의의 심판이 함께 있는 것처럼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게 돼요. 또 모든 것들이 끝나는 종말 정말 끝날 그 말을 의미하게 돼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이런 각도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요엘서 내에서 어떨 때는 심판으로 쓰고 있고 어떨 때는 해방으로 쓰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겨냥하냐 구원이라는 전국적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심판의 날 6.25 전에 많은 어떤 교회에서는 곧 전쟁에 임할 것을 말했던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뭐 예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의미가 계속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안 망해.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안 망하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생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우리를 조상 때부터 구원한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는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망할 것이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누가? 남은 자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2장 넘어서 보겠습니다. 2장.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리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임박한 어떤 경고가 있는 거예요. 나팔을 누가 봅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좀 부는 것이죠. 이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얼마나 강력한 심판과 칼이 임하냐?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폭상을 망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어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들이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지금 이방에서 외부에서 이방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그 표현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붕을 올라갈 것이고 그들의 창문을 뚫고 들어올 것이고 그들의 성을 기어올 것이고 성 위를 달릴 것이고 지금 나라가 왕궁부터 시작해서 개인 집까지 그런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을 아주 요엘 선지자가 세밀하게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와서 우리는 물론 그 전에도 모압이랄지 블레셀이랄지 암몬이랄지 너무 많은 나라가 계속 결합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침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먼 얘기지만 내 나라가 망한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뭐 큰 뭐 유행기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중재할 그런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덜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들이 경험했던 인권도 없었고 위생도 없었고 예를 들면 복지도 없었고 무조건 강력한 칼로 이기는 자가 이기는 시대라고 말을 해보세요. 나라가 폭상망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 아직 200몇 년도 남았고 300년 남아있는 요엘에게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계속 경고하고 말씀을 우리도 모든 강단에서 경고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악의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듣나요? 아, 뭐 오겠지 뭐. 아, 뭐 오시면 좋지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아, 오면 좋겠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보게. 뭐 이런 이 정도인 거야 이제. 근데 실제 나라가 망할 것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냐? 주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들은 종말론적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모아보게 되면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목적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에 어디를 향하고 있냐? 주의 재림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냐?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재림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다 똑같이 있어야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이에요. 이미 구약은 끝났어요. 구약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고 사망을 깨고 부활할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주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원래 있던 보좌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말,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될 약속은 뭐밖에 안 남았냐? 주님의 다시 오심만 남은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 재림은 여호와의 날이야. 그렇죠? 주의 날, 그의 날이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인 거야. 구약시대 때 이 말씀 안 맞는 사람들은 정말로 전쟁을 통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각성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을 쓰신 거예요. 말씀을 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들었대? 남 얘기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 생각하면 돼요. 우린 그 말씀을 듣냔 말이야. 똑같은 상황에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했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돌아오라 이 말 슈브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돌아오다 뭐 회복하다 뭐 돌이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방향을 돌리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저주가 올 것이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울며 애통하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돌아올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인애라는 게 나와요. 어제 우리 호세아가 아모스 중에 봤죠.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렇죠?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혹시 기도해서 혹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자 그거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백성들을 이게 어떤 우리 일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모집해서. 모여서 기도할 것을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 군인으로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에 취해 있지 말고 나와라 이거야 지금. 그 얘기죠. 지금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냐 그 얘기를 쭉 하고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 앞에 돌아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우리가 회개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죠? 20절 중간에 그 뒤에 그 앞에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이방인들을 북쪽 군대를 쫓아낼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2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다 힘을 내는 도다. 주님께서 당하지 않게 하고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22절 말씀처럼 다 힘을 내는 상태로 돌아서지 않겠냐. 23절 마지막 부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 예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야. 평상시에 비가 있고 또 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되게 풍요롭고 나라가 되게 풍성한 그 모습들이 회복되었음을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렇죠? 과거에 있던 이런 사건들 속에 있던 그 황폐함과 무질서함과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하는 결과가 뭐냐? 27절이에요. 내 백성이 영원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실은 과거를 보게 되면요, 사사랄지 왕이랄지 선지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보게 되면. 근데 이것이 이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자체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한 사람, 왕이랄지 사사랄지 선지자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시는 그 이유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라. 종에게까지 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종이 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종에게까지도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없고 신분차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구약의 이 내용들을 신약에 그 오셨던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쭉 넘어가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갑자기 막 축복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의 멸망,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재림이라고 이 내용을 이해될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은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기가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약에서 많이 인용했던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 내용을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종이든지 이방이든지 사별 없이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신분이 어떻든 살림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거는 미래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짧은 구절이지만 다 나와 있어요. 포로되기 전과 포로된 그 후에 대해서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심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지금 이 3장 요 내용들 여호사밧 골짜기 이게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수학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심판인 것이죠. 쭉 넘어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잡혀간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야, 그 기생 놔줘. 우리 애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권은 고사하고 남유다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4절부터 계속 이방인들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이 망할 것을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너희도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멸절될 것을 말을 해요. 그렇죠? 쭉 넘어가 14절입니다. 14절. 사람의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의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 날은 궁극적인 종말, 궁극적인 주요심, 우리 입장에서는 재림을 의미한다는 말로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때, 주여 오시는 날 그때, 악인을 심판할 그때,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지고 보호자가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우리 20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이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속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린 이미 우리 주변의 애굽이랄지 물론 우리 주변에 이런 큰 아수르랄지 뭐 큰 나라가 없겠습니까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민족과 그 개인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믿음 갖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별개일 거예요. 믿음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시게 되면 안 어려웠던 때가 없었어요. 늘 어려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 앞에 여호와 나를 여호와의 오심을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까딱 잘못하면 선지서를 읽으면서 아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읽기 쉬워요. 아 옛날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라고요. 맞길래 맡은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사실 그 말씀이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시대 우리가 그 말씀 과거였던 그 말씀을 과거였던 사건으로 받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미래에 임할 일들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성령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알게 달라고 계속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믿음을 드리면서 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짧은 내용이지만 여호와의 날을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기쁨으로 받을 그날이지만 이 땅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가 잘려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의 날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을 드리면서 여호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 붙잡고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확장되기에 부족함없도록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정 자매, 주소영 권사님, 또 서영계 장로님, 알도 목사님과 장재신 권사님과 최욱 전사님과 김순희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여호와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핑계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더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열리게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관련된 모든 동역자들이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 가운데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